여러분, 라면 중에 제일 맛없는 라면이 무슨 라면인지 아세요? 따라서 합니다. 그랬더라면. 따라서 하세요. 그랬더라면. 했었더라면. 이 라면이 제일 맛이 없답니다. 어느덧 한 해를 돌아보니까 언제 1년이 지나갔나 싶죠. 어느 분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를 자기 주관적이긴 하지만 썼더라고요.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거기 라면이 참 많이 나와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오츠 휘지라는 분이 쓴 글인데 첫 번째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었더라면. 이게 1위예요, 1위. 고맙다는 말 좀 많이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세 번째가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네 번째가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다섯 번째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여섯 번째,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더라면. 일곱 번째,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여덟 번째,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이거는 좀... 아홉 번째, 기억에 남는 연애를 했더라면. 열 번째,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열한 번째,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더라면. 열두 번째, 내가 살아온 증거를 남겨두었더라면. 열세 번째,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14번째, 고향을 찾아가 보았더라면. 15번째,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맛보았더라면. 별걸 다 후회를 했어요. 16번째, 중요합니다. 결혼을 했더라면. 싱글이었던 것 같아요. 17번째, 당연히 자식이 있었더라면. 18번째, 자식을 혼인시켰더라면. 19번째, 유산을 미리 염두에 두었더라면. 20번째, 내 장례식을 마지막 날이겠죠? 생각했더라면. 21번째, 건강을 소중히 여겼더라면. 22번째, 좀 더 일찍 담배를 끊었더라면. 23번째, 거의 다 왔어요. 건강할 때 마지막 의사를 밝혔더라면. 24번째, 치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이제 결정적입니다. 25번째. 빨리 찍으세요. 뭐 맨날 찍는데 뭘 또 찍어요. 25번째,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물론 주관적이긴 하지만 25가지의 인생의 후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보면 정말 잘 살았다 이런 사람은 없죠. 다 라면에 대한 후회를 합니다. 오늘 2013년도를 우리 정리하는 마지막 차례인데 특별히 오늘은 좀 말씀을 짧게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한 군데 보십시다. 우리 열왕기하 13장 열왕기하 13장 14절서부터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또 이르되 화살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합니다. 동편 창을 열라. 다시 한번 동편 창을 열라. 이제 이 밤을 기도로 거두어내면 아침이 열릴 것입니다. 동쪽에서 희망찬 해가 또 돋을 것입니다. 그 해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AD와 BC의 버금가는 새로운 인생의 전환기가 되기를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엘리사는 그 따라다녔던 성경상의 그 후렴처럼 붙어있는 수식어가 선지생도입니다. 그는 젊은 날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엘리야를 쫓다가 하나님 앞에 온 인생을 헌신하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오랜 시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도 이제 나이가 들고 생을 끝내야 되는 시간에 접어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니까 죽을 병이 들었다. 병명이 정확히 뭔지는 밝히지 않는 걸로 봐서 나이가 들어 자연히 맞이하는 그런 죽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엘리사는 어떤 존재인가? 왕의 고백 속에 슬쩍 힌트를 소개하고 있죠. 요아스가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그리고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뭐죠? 병거 또 뭐죠? 마병이요. 병거와 마병은 뭐하는데 쓰는 겁니까? 그렇죠. 전쟁 용어고 전쟁 도구입니다. 게다가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람이라는 군대와 전선을 이루고 맞서 있어요. 나라는 언제나 위기 때마다 이 엘리사의 기도, 엘리사의 영력, 엘리사의 지도력이 그 나라의 위기를 타파했고 또 구했던 많은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아람의 공격 앞에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정작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에 해당하는 엘리사는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왕으로서는 혼비백산한 상태죠. 달려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하고 웁니다.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이때 엘리사가 왕에게 몇 가지 특이한 명령을 해요. 뭘 가져오라 그러죠?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첫 번째, 엘리사가 1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여기 가져오다라는 말은 이렇게 날라 그것을 가지고 이리로 오십시오 이 말이 아니고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이에요. 뭘 붙잡으라고요? 활과 살을 붙잡으십시오. 자,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활은 그 태초의 기원이 항상 하나님의 언약과 맥을 같이 해서 등장을 합니다. 최초로 이 개념이 등장했던 현장이 어딘가 하면 창세기 9장에 나타나요. 자, 창세기 9장을 한번 잠깐만 열어보실까요? 창세기 9장.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땅에 홍수로 심판을 하신 이후에 온 지면을 물로 쓸어버리시죠. 9장 11절. 내가 너희와 뭘 세우죠?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12절 시작. 내가 내 물을 구름 속에 두었나니. 자, 하나님께서 잠깐 저를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구속, 그리고 그 구속을 언약할 때 하늘에다가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어요. 그런데 이 무지개라는 말이 정확하게 캐셰트라고 돼 있어요. 캐셰트. 발음을 좀 잘 들으십시오. 또 괜히 욕으로 듣지 마시고. 캐셰트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이 화살이라는 뜻입니다. 활. 캐셰트. 그러니까 하늘에다가 뭘 걸어놨어요? 활을 걸어놓은 겁니다. 이게 굽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구부러진 아름다운 활을 걸어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언약의 징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활은 또 다른 말로 무지개로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하늘에다가 무지개를 걸었다는 것은 하늘에다가 활을 걸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집에 아기들이 태어나면 문에다가 활과 그 화살이 담긴 전통을 걸어요. 그러면 그 의미가 무슨 의미가 되냐면 이 집에는 장래 생명의 부양자가 태어났다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다시요. 이 집에는 장차 생명의 부양자가 태어났다라는 메시지가 돼요. 자,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상징으로서 이스라엘 속에 전통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걸 그대로 반영한 시편이 127편이에요.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의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태의 뭐예요? 열매예요. 그 자식이 있는 자는 화살의 전통이 가득한 자와 같도다. 그 시가 왜 그렇게 쓰여져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활을 설명할 때 장래 이 집에 생명의 부양자가 태어났다라는 그림으로서 대문 앞에다가 활을 걸어놓습니다. 그래서 이 활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지개로 이해가 되면서 그 무지개가 아름답지만 꼭 무엇과 같습니까? 구부러진 활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구속, 언약 할 때는 활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그런 맥락에서 본문을 보면 지금 엘리사는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라는 아람이라는 군대가 코앞까지 쳐들어와서 숨통을 죄어오고 있어요. 이때 죽어가는 엘리사가 왕에게 제일 먼저 명령한 것이 뭐냐면 뭘 잡으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잡으라 그 말이에요. 활을 잡으라는 말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잡으라. 저 강북에 가면 7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강남도 아직 개발되기 전일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흥하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은 욕도 잘하시고 또 유명한 부흥사예요. 그분이 어디 가서 집회했다 하면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려다녔어. 인산 이례를 이루었어요. 특별히 신유의 은사도 강해서 뭐 굉장한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얘기할 때도 막 욕도 하고, 예? 또 막 강대상에서 대고 야단도 치고, 이것들이 그따위로 신앙생활을 해? 막 이런 식으로. 저는 그랬다간 대번 일 나죠. 근데 그분은 그런 게 통했어요. 그 시대가. 그래 뭐, 몇천 명, 교인으로, 교회가 급성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 돌아가시고, 교회가 이제 또 많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폭삭 주저앉아가지고, 그, 한 4,000명, 그 당시 70년대 막 5,000명까지 아이들까지 합해서 출석하던 교회가 7,800명까지 내려갔어요. 7,800명. 그러니까 장로님들 마음속에 얼마나 애간장이 끓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당회실에 앉았는데 장로님들이 쭉 들어오세요. 연세들이 많이 드셨더라고요. 제가 아주 잊지 못할 얘기를 하나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아시는 것처럼 70년대 굉장히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목사님도 유명했고 교회도 유명했습니다. 강북에서 이 교회 모르면 간첩이라고 부를 정도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주저앉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곤두박질하는 걸 저희는 긴긴 역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 어간에 장로님들 표현이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뭐 연예인도 데려다가 쇼도 해보고 뭐 좋다는 프로그램 다 동원해서 다 해보고 백약이 무효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장로님들 전부 앉아계신 자리에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결국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만이 교회를 진정으로 바꾸고 부흥시키고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그 30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겪으면서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합한 목사님을 교회가 모셨어요. 지금 교회가 다시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고 있어요. 아주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미미하기는 하지만은 이 덩치가 워낙 역사가 오래되고 큰 교회다 보니까 꿈틀 꿈틀 하면서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후배예요. 가끔 전화를 해요. 아,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도 놀라는 거죠. 그래, 암흑의 목사님, 하여간 지금 그 원칙을 양보하지 말고 끝까지 밀어붙여. 결국 여러분, 그 장로님들이 별의별 일을, 별의별 사람을 다 갖다 대봤어. 그런데 결국 교회라는 공동체가 사는 길은 민족이 사는 길인데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기가 겹겹이 쌓여 들어와도 오늘 죽어가는 엘리사가 내가 그대들에게는 마병이고 병교일지 모르지만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기를 구원할 수 없다. 뭘 잡으라? 활을 잡으십시오. 활을 가져오십시오. 이 활은 정확하게 케셰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다시는 이 백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언약으로 걸어놓은 무지개예요. 그 약속을 붙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먼저 약속을 붙들고 부르짖는 기도의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서러움에 겨워서 자기 한숨에 겨워서 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 하나님이 제게 이런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려면 읽은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이제 애들 말로 뽀록이 나는 거예요. 뭐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하려니까 뭐 읽은 말씀이 있어야지, 깨달은 말씀이 있어야지. 그럴 때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안을 다 준비하셨어요.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에는 나도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겨가면서 기도는 우기는 거예요. 기도는 우기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밤에 하나님한테 우기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기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애들도 보면 우기는 애들이 좋더라고요. 이 자식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와서 하네. 근데 우기는 애들이 좋아요. 그 우기는 그 우김이 이 마음에 남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 체면 그런 거 볼 거 없어요. 우기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지 않는 말씀도 막 우기세요. 예. 네. 아멘. 잘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화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보십시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뭘 열라 그랬어요? 동쪽 창을 여소서. 할렐루야. 자, 왜 동쪽 창을 열까요? 왜? 뭐 북쪽 열면 안 돼요? 남쪽도 있고 서쪽도 있는데 왜 하필 동쪽이에요? 아, 그쪽에서 해가 뜨기 때문일까? 맞아요? 여러분 쓸데없는 상상을 하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면 그 동쪽에 뭐가 있어요 지금? 아람 군대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동쪽에 지금 누가 진치고 있어요? 아람 군대가 진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러죠? 구원에 뭐라 그래요?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그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동쪽에 해가 뜨는 쪽이 때문이 아니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문제의 근원인 아람이 진치고 있어요. 아람이 지금 문제죠? 문제를 향해서 문을 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문제를 피하려고 하죠. 해결돼요? 안 됩니다. 자,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한 해를 정리하기 위해서 나왔다면 모든 내 생애에 뒷덜미를 붙들고 있는 문제를 십자가 밑에 다 토해내셔야 됩니다. 아멘. 고백이 없는, 회개가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배 때는 반드시 고백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제 습관이 사역을 주로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경우들이 많죠. 그죠? 이제 무슨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또 군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뭐 그런 제목들 물론 기도해야죠. 그런데 항상 예배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어 그분을 경배하기 전에 반드시 죄의 고백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원래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길을 걸으면 발이 늘 더러워지듯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죠? 몸을 씻은 자는 손과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손발은 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일. 믿습니까? 우리가 한 번 구원을 받은 이상은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손발은 매일 일상에서 더러워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반드시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집에 이렇게 샤워 시설이나 목욕탕이 거의 전무하던 시대에는 목욕 한번 가는 게 명절 전날 목욕탕을 가면 그 시퍼건 육체들이 탕 안에 꽉 차 있어. 이게 물인지 땜물인지 꼬들꼬들한 게 막 온 물에 떠다녀 가지고 우리 부모 세대들이 다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명절 전날, 왜냐하면 명절날 다 제사들을 지내니까 다 목욕탕에 가요. 그러면 다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다 때가 있는 법이에요. 믿습니까? 이건 그냥 어쩌다 나온 얘기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생의 모든 문제들을 피하지 말고 그 문제를 향해서 문을 여셔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정말 문제를 즐기하는 인생은 없어요. 그러나 문제를 피해서는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시시콜콜한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다 끌어내려놓고 십자가 밑에 풀어놓고 하나하나 세어가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은혜가 먼저 부르짖기 전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뭘 치라고요? 여러분 이 땅을 치다라는 말은 죽이라 그 말인데 이 말은 조금 은유적 표현이에요. 땅을 치라는 말은 정복에 관한 표시입니다. 이 땅을 반드시 정복해 할 것입니다. 그 말을 땅을 치라. 이 땅은 이스라엘의 땅이 될 것이다. 자, 근데 몇 번만 쳤어요? 세 번만 땅, 땅, 땅 치고 맙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대노를 하죠. 19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세 번만 치고 마니까 엘리사가 화를 냈어요. 대여섯 번이라도 쳤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완전히 은혜로 이스라엘에게 주었을 텐데 세 번만 쳤기 때문에 세 번만 승리를 줄 것입니다. 제한적인 은혜를 베풀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너무 또 세 번 그리고 대여섯 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이 갖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하나예요. 자, 따라서 합니다. 문제가 끝장날 때까지. 아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문제가 끝장날 때까지. 강한 사람이 마지막에 남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센 사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구해야 돼요. 믿습니까?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다 말다 놀다 하다 안 돼요. 한번 달려들었으면 뿌리를 뽑을 때까지. 오늘 우리는 다 상상으로 지금 산에 올라왔어요. 기도의 동산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면 이제 한 사람씩 소나무 뿌리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소나무를 잡고 기도할 때 그 소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뽑혀질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처마 끝에 똑똑똑 떨어지는 그 별거 아닐 것 같은 낙수가 바위를 우묵히 파내듯이 그런 영적인 끈질김과 단순히 이것은 인간의 끈질김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이 문제의 해결이 있고 열쇠가 있습니다. 이 확고한 그분을 아는 지식이 견고하다면 소망이 견고한 자는 그분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소망이 견고한 자는 하나님께만 은혜가 있다고 확신을 가진 자는 그분께만 이 해결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뭘 잡으라? 뭘 잡아요? 화를 잡으라.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 두 번째, 어디를 향해? 문제를 향해 창을 열라. 아멘? 예. 그리고 몇 번 기도해야 돼요? 예. 끝장날 때까지. 아멘?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여러분들과 오늘 같이 나눌 찬양은 우리 찬송가로 좀 박수를 치면서 찬송하십시다.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250장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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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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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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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내 주께 내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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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하라.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일먹고 순전한 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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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금 박수 치는 거 보니까 거의 경로당 지금 수준이에요. 박수를 칠 때 밑에서 치지 말고 해병대 박수 아시죠? 예? 힘 있게, 힘 있게. 우리 좀 찬양곡을 바꿔서 257장. 257장.
내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피로 속죄하오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는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피로 속죄하오네. 나는 낯이 없어질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피로 속죄함 한 나라 속 주 앞에 올까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랑같이
금이랑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불타함 얻으리.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볼까 어둠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할 때, 우리 안에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십시다. 내 안과 밖에 가득했던 죄악의 걸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 모든 공동체의 죄악, 우리 국가의 죄악, 내 안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죄를 볼 때 밖으로 하나님의 환상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다른 기도 입절하지 마시고 회개와 통회와 자복의 기도를 소리내서 통곡하면서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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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무릎 남의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의 죄악의 고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죄악을 감사합니다.